편안하셨어요? 네, 오늘 공부해야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 기도하게 하시며 움직이는 육체 기동 가운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찬송케 하시는 심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저 사고의 고삐를 잡으시고 그러므로 영혼 중심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때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저희들이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주께서 또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에 시간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모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심령의 부유함을 넘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118페이지에 있는 제8과 8장입니다. 이것은 기독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공부인데, 어렵죠. 삼일체론처럼 쉽지가 않죠. 기독론은 크게 두 가지 공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죠, 누구신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겁니다. 어떠한 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위격과 품성에 관한 일. 위격과 품성에 관한 일. 이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위격과 품성에 관한 일을 공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것이고, 사역의 부분은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까요? 사이의 뭐죠? 중보자. 중보자 되심. 그럼 중보자 되심은 어떠한 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심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이것이 오늘 공부의 큰두 줄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걸 믿으시죠? 흠이 하시네요. 날씨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죠? 이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고도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통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은 기독론에서 빗겨나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여호와 증인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는가? 기독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중보직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깨져나가니까 중보직의 이해가 비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거든요. 몰몬교도 비슷해요.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요참 하나님의 해석을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그의 밑에 열등한, 다시 인간이 하나님화 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해요. 그 말이 해탈과 비슷한 거죠. 범신론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신성화되어진 것을 해석해서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양성,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이해하고 나서 중보직을 설명함으로 해서 전체 균형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틀어버진 부분의 공백은 다 뭐냐면 자신들이 의지하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선지자여 또 다른 계시의 근거가 그 틀어진 틈새를 메꿔서 전체 균형을 이루어서 체계를 이루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잡종적인 이단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단들은 대개 기독론 자체에 대한 굴절이에요. 기독론의 바른 이해는 한 하나님,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들,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더불어서 한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 종교인데 그들 두 개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를 말해준 것은 올바른 기독론에 있죠. 이슬람교 교도들이 예수님의 선지 중보적이 예수님의 중보적 역할에 대한 제한적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이해가 신성과 인성의 양성에 대한 교리와 어긋나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일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로서의 참 하나님 그분이 성육하셔서 인간 되셨다는 고백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결국 우리와는 다른 성경 이해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신관 우리는 삼위일체로 고백하고 있는 신관의 이해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인정되어지고 그들은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데까지는 계시 이해가 나가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계시 이해가 단순히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적 중보 이해가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신관은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계시의 길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살아 이 땅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이렇게 성경을 보러 가르치실 때 그때의 초점은 결국 무엇이냐면 구약으로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며 그 사역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석상의 싸움이었어요. 그 성경 해석의 싸움이었죠. 성경을 놓고 구약의 일찍이 모세로부터 선지자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가르쳐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도대체 웬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이 왜 나를 가르쳐 하신 것인가를 쭉 풀어 가르치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즉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아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거의 헬라어예요. 그 메시아 그럼 그거에 대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와 한글에서 보이와 소년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이지 의미는 똑같이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세 직분이 있었네요. 그죠?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부르심의 의미가 설명되어지는데 그것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구약 전체가 바로 나를 가르쳐 한 말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주로 오셨다는 말씀 앞에서 그냥 충격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왕이 죽느냐는 거고 어떻게 선지자로 구원의 선자로 오신 분이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론적 개념 이해가 전혀 신약적이지 못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만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근데 그것을 도대체 궁극적으로 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왜 하시는가? 그 왜 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장의 해석의 부분과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창세기 해석이 잘못되어지고 창세기 12장까지 오는 기초 해석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게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해석이 온전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12장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모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구성하고 민족적 구성을 하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단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 체결의 궁극적 의의가, 의미가, 목적이, 계획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성경 해석과 성경 해석 안에 담겨 있는 언약 이해의 불균형성과 왜곡성과 몰 이해는 결국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서의 오는 메시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고, 그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되어져요. 재밌는 거는 세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께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물어본 동기가 뭐냐면 감옥에서 갇혀서 가만히 자신이 알기로는 그분이 그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들어보니까 도대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들은 소문에 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낫게 하시고 귀신 내쫓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의문표가 생긴 거예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왜? 왜 그게 왜 궁금한 일이 됐을까요? 그것은 세례요한이 그분이 그분이라면 이랬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가깝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그런 분이 메시아일 텐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10절은 보라 저는 세상죄를 증거하는 어린 양이로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자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분. 의미를 정확히 성경 해석적으로 계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끝까지 그들 그 역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경륜 안에서 메시아를 이해하는 기독론적 이해의 제한성에 갇혔던 마지막 사람인 사라 그 자신이 마지막 감옥에서 끝내 궁금했던 것은 어짜여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이 예고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당신을 통하여 지금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다윗의 영광의 구현으로서 악인이 다 멸하여지고 이방 족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이사야서의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어찌 이루지 않는가 하는 게 아무리 자기는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 앞에서 세례요한이 견디다 못해 죄를 보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참 실망스러운 대답하신 거예요. 세례요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전하라. 문둥병자가 나음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병자가 고침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며 옥에 갇힌 자가 풀어진다고 말하라.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전하는 제자 입장은 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은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의문을 갖고 보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답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왜 전하라고 했냐면 그 말을 그냥 풀어 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그냥 따다가 읊어서 전하셨거든요. 그럼 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의 답변을 제자를 통해 듣는 순간 이 대답이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이사야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 순간 주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 부분이라 그럼 주님은 세례요한의 시각을 지금 얼룩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도래의 영광된 복락의 모습으로서의 세상의 불의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의 흔적으로서 시초로서 병자가 낫고 감옥인 자가 해방되어지고 등등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그의 시각을 어디까지 끌어가요? 이사야 53장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전율하도록 말씀의 깨달음이 확 밀려오게 되면 뭐예요? 그 메시아 사역이 바로 죽음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거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는 것이요, 고뇌 중에 태어난 것이므로 그 예수께서 하실 3년 반에 걸친 생애의 최종 결정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주의 나라 임하심의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주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동안에 제자들 가르치시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세례 요한을 일컬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절정이며 참된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사람이 더디었어요. 주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악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정확하고 풍요하게 시간 되는 대로 할 거예요. 보시죠. 118페이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1항과 그 다음에 2항 2항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24페이지 있네요. 그 두 개를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읽을 겁니다. 자, 먼저 1항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2항 시작. 방금 읽은 2항은 기독교 교회가 2항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50년 걸린 것도 아니고 한 20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설명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을 잘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2항부터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항부터 연결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삼일체 교리를 교회가 완성입니다. 일제 겨우 타협을 보아 워낙 이제 서로 이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한게 이제 325년 4세기 때 비로소 윤곽을 잡고 이것이 이제 5세기에 가서 비로소 기독론이 윤곽을 잡는데 기둥론의 윤곽이 잡혀져야 거꾸로 이것도 완전히 견고해지는 상태로 서로 연결을 영향을 주어요.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결정을 졌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시다. 다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각각이 서로 구별되는 각각으로서의 위격을 지닌다. 영어는 이제 person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나 라틴어는 제가 소개 안 드릴게요. 그냥 하나의 각각의 person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사람의 경우는 다 인성을 지니며 모두가 세 사람이 있다. A, B, C 세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인성을 지니며 각각이 구별되는 인격을 지닌다라고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몇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사람. 이게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몇 사람? 세 하나님이 있다. 세 하나님들 있다고 말해야 쉽게 사람 생각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데 띵 있는 거야. 띵. 귀찮은데 환히 이럴 수가.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같은 인성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람이 A, B, C로 나눠질 때 A와 B와 C가 인간이라는 점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달라. 뭐가 다르게 만들어요? 생긴 게 다르잖아요. 생긴 게. 다시 말하면 A, B, C 사이에는 서로서로를 특징 구별 구분시켜주는 첫째, 몸이 달라요. 몸체가 서로 구분되어지죠?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은 다 코가 있어야 한다. 눈, 코, 얼굴에 사람은 눈, 코, 입이 있다. 근데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 돼, 구멍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근데 그 중에 눈이 네 개가 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임으로 인성임으로 갖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리가 다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다 이 사람은 내 부인이고 저 사람은 남의 부인이고 이걸 구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뭐냐면 우연적 요소라고 그래요. Accidental element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코는 똑같은 콘데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이들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구별되어지고 그렇고 저렇고 간에 영혼 안에 정신적으로 자기는 자기라는 자기의 personality 또는 personal conscious, self-conscious 자기 자아의식의 구별성이 있어요. 이런 자기의 자아의식의 구별성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제한성을 지녀요. 인간은 생각하고 이 자아의식의 차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물체적 측면에서의 피지컬한 측면에서의 서로의 제한성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서 한 마음 한 생각 갖기가 어찌 어려운지. 사랑도 잠시뿐 만나면 시들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잠시 이렇게 된다.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유한성의 모습이 실제로 인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세 인격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 사람으로 나뉘어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경우는 우선 몸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므로 어떨까요? 그리고 무한하시죠. 무한하시는 무한의 무한은 차이가 없잖아요. 서로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만큼 무한성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한에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몰라서 대답 안 한다고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그 밉지 그러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면 아 안타깝지만 알면서 대답하면 미운 거예요. 그죠? 무한이 무한일 수 있으면 무한과 무한 사이는 차이가 없어야 돼. 그렇죠? 차이가 있으면 그만한 제한을 받고 있는 거 무한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은 불완전과 다른 점은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성과 무한성으로 세 분이 다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으로 계신 그 특성은 어떻게 돼요? 한 세 하나님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한 하나님밖에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명제로 주는데 그런데 사람 생각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위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의 계시하신 바에 따라 고백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따라가 보니 성령이 누구신가를 따라가 보니 어떻게 돼요? 그 모두가 하나님이시면서 이들 사이에 성령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성경이 열어주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일천은 뭐에 대한 거예요? 성경 계시에 근거한 신관의 정립이에요. 성경이 없었으면 이러한 신관의 이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사람 생각엔 이게 나오질 않아요. 성경 때문에 생기네.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버릇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계시대로 이것을 이해하려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지 않냐니까 아이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나가다가 삼일체가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완전 무한이 쓰리 무한, 세 무한이라는 말이 사람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한은 하나지 세 무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 무한으로 계시면서도 그래서 셋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위격의 구별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딱 해놓고 나니까 이것까지는 다 이제 교회가 동의를 했어요. 이제 아 박수를 다 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324세기 딱 이렇게 해서 325년에 박수를 치고 그리고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래서 우리말로는 참 어려워요. 우리말은 아직 학자들이 통일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좋죠. 세 분으로 계신 한 하나님. 그때 분이란 뜻은 뭐냐면 위격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말의 분은 한 분 하나님 할 때도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한 분, 두 분, 세 분을 할 때처럼 분의 개념은 한 하나님을 가릴 때 이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켜서 본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전지성과 존엄성과 거룩성과 하나님의 성품 앞에 신성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되심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에 거룩성 A, 거룩성 B 이런 게 없고 하나님으로서의 거룩성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그 본질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심에 세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분이란 말을 쓰고 여기서도 세 분이란 말을 쓰면은 같은 분자가 두려워 다른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에 혼돈이 되니까 그냥 편의상 이 세 분의 위격이 다를 때는 분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한 하나님에 있어서는 분이란 말을 쓰지 않아서 혼동을 좀 피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신성의 그 신성은 우리가 고백하는 한 신성밖에 한 하나님의 본질밖에 없지만 그 본질에 참여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가신 분이 세 분은 계시다. 참여 나눔, 이게 다 참 부족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다 그대로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과 아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과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본질을 세 분이 3분의 1씩 나눠 가지신 게 아니고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질문. 아, 나 왜 자꾸 이거 자꾸 길어지지 설명이? 할 게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크다, 작다, 같다. 같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체 합은 아들 하나님보다 크다, 작다, 같다. 같다. 성령 하나님과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다? 전부 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 세 분의 합이 한 분 하나님과 같다 그거예요. 왜 그렇죠? 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위격이 달라도 심지어 위격이 서로 침투 투명하게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 비밀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비밀을 알아가는 충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의 무한한 증가예요. 여기까지 381년에 결정이 됐어요. 381년에 여기까지 박수를 다 쳤어. 끝.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끝. 그러면 교회가 잠잠할까 했더니 교회가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세요? 아들 하나님의 이격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지 않느냐? 그럼 동시에 사람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 이 문제가 이제 교회가 한 100년간 또 머리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거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머리 아파한 건 뭐예요? 이 고백을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설명이 제일 좋을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이 고백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 고백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참 하나님이 됐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낀 바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거는 의심이 없었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관계는 그 삼일체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가치를 이해해보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이제 그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한쪽을 부정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온전히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고백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그럴 수 있을까? 동시에 이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크게 세 사람을 생각해 볼 텐데 요거 이 설명 끝나고 쉬시면 되겠네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교재에 이 사람 이름 나와요.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데 이걸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영혼육이 있다.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 생각에 그런데 혼과 육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이 영은 하나님도 영이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영과 영은 어떻게 해요? 성질이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아들 대신 제2위 하나님의 영이 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거를 헬라어에 따라서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가 이성 또는 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로고스의 영으로서 인간의 혼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이시되 실제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설명의 장점은 뭐였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의 자소, 죄의 세력, 죄의 오염된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자리 잡냐면 여기에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이 더럽혀짐에 육을 움직여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함에 이 영이 어떻게 돼요? 죄 있는 영으로서 인간처럼 오시면 안 되고 죄 없는 영으로서 들어가셔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무죄한 인간이 되지 않으시냐. 왜냐면 구원론적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견해에 대해서 교회가 논란을 끝에 이 견해는 틀린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된 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지면 참 사람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 사람이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구성요소가 영혼육이라면 영혼육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셔야 참 사람이시지, 어떻게 그 중에 일부를 빼버려 대체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사람도 아니요 인간도 아닌 중간 상태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일로 오셨다면 사람이 예수 취하신 것은 뭐예요? 이 혼육은 취하였으나 이것은 구원받지만 정작 죄의 좌소로서의 뭐는 구원 못 받아? 영은 구원받지 못하는 엉뚱한 결론이니까 구원론적 죄 없는 사람이셔야 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동기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되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뭐에 대해요? 반대, 잘못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견해로 교회가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설명 왜 드리냐면 우리 주변의 이단 중에서 지금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옛날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살려가지고 지금도 그 불씨 갖고 기독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두세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줄 기회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하자라고 견해를 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 그거야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성은 각각 온전하게 있을진데 모든 품성은 그 품성을 지탱해주고 품성이 드러나게 해주는 기반으로서 각각의 위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인성이 인성으로서 드러나려면 인성 성품 자체로는 존재 못하고 인성을 인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해주려면 인성을 받쳐주고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 위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저를 생각하면 저라는 어떤 사람의 이런 인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 있으려면 인성만 갖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인성은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공통된 인성만 딱 남아있으면 우리들 각각의 이런 개인의 모습으로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각각 우리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성을 나는 나라는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한 나의 인격의 중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격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게 퍼스널리티예요, 사실은. 그것이 있어야, 받쳐져야만 인성이 드러나고 신성도 그것이 받쳐져야만 드러나는데 이렇게 드러날 때에 각각은 각각대로 존재하면서 이것이 합쳐져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한 인격으로 드러난다. 이 한 인격은 바로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신인이다. 신인. 그래서 이 신인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 한 인격이 때로는 신성적 모습을 드리고 인성적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 인격은 아 이게 좀 어려워지네. 신학생들한테 설명한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여기에 오는 전부 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가. 그걸 툭툭툭 써서 설명해줘야 빠르신데 이거를 개념으로만 풀어주려니까 어려워요.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렇게 다 생략하고 이렇게만 하세요.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은 신성에 따라 신성의 위격이 있고 인성에 따라 인성의 위격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는 모습은 신성과 인성을 각각 가지신 하나님으로의 아들로서의 위격과 인성을 드는 위격이 각각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임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을 교회가 뭐라고 해서 반대로 했냐면 반대되는 게 뭐냐면 어쨌건 두 품성을 인정했다는 데서는 박수예요. 박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메시아가 하나냐 둘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존재하니까 결국 이 위격과 이 위격이 사람의 위격과 하나님의 위격이 서로 다르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둘이 돼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리스도를 둘로 나눠버리는 이론상의 위험이 있다 해서 이도 틀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예요? 품성에 따라 각각 품성을 드러내주는 위격체가 구별된다고 말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조금만요. 어째 오늘은 머리만 아프네.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고. 보세요. 그 다음에 유티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티키우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일 수 있느냐. 네스토리오스 설명은 품성이 두 개라는 것.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은 설명을 잘했지만 각각의 다른 인성, 인성, 신성에 따른 각각의 인격이 둘로 되어지니까 그럼 꼭 그리스도가 둘이 있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다. 위격은 일. 위격은 일인데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이 각각 따로따로 구별이 엄격히 되어버리면 구별이 엄격히 되어버리면 네스토리우스 말대로 신성의 위격, 인성의 위격이 각각 존재해야 되므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반대로 뒤집어 해결하자. 어떻게 되냐면 위격이 하나라고 말함으로 네스토리우스의 문제점을 풀면서 대신 뭐를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합쳐버리자. 그럼 품성이 몇 개 돼요? 신인성이라는 하나의 품성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위격이 하나인,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합쳐지냐는 문제죠.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품성을 가진 또 3사람의 존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바른 건 뭐냐? 바른 것. 바른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신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에 한 위격이신 제2위격인 예수님께서 동시에 인성을 취하셨다. 이걸 취하셨어요. 취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교리가 됐냐면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한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각각 취하신 걸 했어요. 뭐라고요? 각각 취하신 거로. 그래서 각각 취하셨음으로 인해서 원래는 인성은 무엇을 부정했냐면 본래 인성에는 인성의 고유한 위격이 있었음을 부정하고 있었으면 그 있다고 인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오 수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동시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나뉘지도 않고 혼합되지 않은 채 한 위격이 각각 취하신다라고 말함으로 뭘 피했어요? 유티키스의 혼동설을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인성을 온전히 취하심으로 영혼 육을 그대로 가지신 참 인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뭘 피했어요? 아폴리나리우스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피하여 교회가 결정한 바른 이해는 제2위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신 신성에 덧붙여 뭘 가지셨다? 인성만 취하신 거예요. 인성에 다른 뭐는 없고 위격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성 있죠? 그 인성만 주님이 딱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취하셔서 그 인성으로 보이신 우리 눈에 드러내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인성의 몸을 쓰고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성을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처럼 피조된 인격이 인성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인격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격이 인성을 쓰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본래 쓰시는 품성은 뭐예요? 신성이에요. 신성도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인성을 쓰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실 때는 그분이 신성을 제한하시고 감추시고 스스로 우리 인성을 제한 속에서 들어오신 것이죠. 끝났어요. 차 한잔 하세요. 그래서요, 124페이지 그 2항 부분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3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2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때 지금 벌써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제2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과 위격을 나눠 해석하면 잘 보세요. 성품과 신의 성품, 신성이라는 성품과 하나님의 3위로 계신 위격을 나눠 생각할 때 제2위 아들로 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렇죠? 성부와 한 본체시며 본체 해놓고 주시고 본질이라고 썼어요. 본체라고 하면 위격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본질이시며 지금 뭐냐면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완전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뜻이에요. 그 앞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다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성부와 한 본질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건 참으로 영원하신 부연이에요.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자, 본래 어떻게 되신 분?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신성을 취하여 신성으로 계신 이 분이 이거 외에 또 다른 성품 하나를 취하셨다. 그 취하신 인성은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위격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인성만을 취하신 것이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 연약성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시고 다시 말하면 부패한 성품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여기서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는 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원래 원문에는 그녀와 본질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와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다는 말을 피와 살을 받아 낳으셨다 라고 멋지게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녀와 본질이 같으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게 더 좋은 것은 무엇과 비교가 되어져요? 두째 줄에 성부,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마리아와 한 본질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그 말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한, 자, 두 개의 동그라미, 두 개의 온전하고도 완전하고 서로 구별되는 본질,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각각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지거나 혼합되어지는 일이 있거나 혼동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렇죠? 거기서 구분됨이 없이, 나뉨 없이, 혼동됨 없이, 혼합 없이, 이 네 가지가 그 칼케돈 신조라는 5세기 때 고백의 네 가지 중요한 표현인데, 자, 뭐라고요? 나뉨 없이, 그다음에 구분됨이 없이, 혼동됨 없이, 혼합됨 없이. 처음에 나뉨과 구분은 뭘 의식한 거냐면 네스토리오스의 반대를 의식한 거죠. 나뉘었다, 품성이. 그러면 각각 위껴 있다는 것처럼 등대니까. 그러나 혼동, 혼합이 없다. 그건 유티키스에 대한 부담이죠. 그걸 피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 거 없이 인격이 몇? 하나의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분리되지 않으나 그러면 결합이란 말, 연합이란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위격적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위격적 단일성. 두 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품성 한 인격, 두 품성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이 두 품성은 위격적 단일성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히퍼스테릭 유니온 그런 건데, 위격으로는 한 인격이니까 단일성이죠. 위격적 단일성 안에, 또는 단일성이란 말, 연합성이란 말을 바꿔버리죠. 위격적 연합성. 단일한 위격 안에 두 품성이 어떻게 존재한다? 연합되어 있다. 나뉨도 없고, 끊어짐도 없고, undivided, unseparated, 그러니까 나뉨도 없고, 구분도 떨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합, 혼동되지, confused 되지 않고 믹스드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채 각각의 품성이 고유하게 있으면서 연합되어져 있는데 위격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론의 결론이에요. 결론. 죄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즉 연합되어 있다, 유나이티드 됐단 말이에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번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중보적 일을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 중보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쭉 얘기 있죠. 그 전체가 다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죄 십자가 죽으시고 이렇게 주주주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140페이지 7항을 보시면 이 중보 역할함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본성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바로 7항에 나와 있어요. 7항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두 품성이 한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두 품성이 한 인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 어떨 때는 한 위격이 된 그분께서 우리 눈에 인성을 취하셨음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람 몸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잠자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인성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풍모를 우리가 분명히 만지고 보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적 속성이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 안에는 신성이 인성의 제한 안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속성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들이 우리하고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뭘 지금 읽으면서 고백하냐면, 이 신성이 인성과 혼동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되거나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품성에 따라 한 위격 안에 각각 드러나지만, 그래서 도대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불러내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탁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야 가능해요? 말을 쓰므로 그냥 생명을 부원해 주거든요. 그걸 볼 때 우리 눈에 몸으로 가기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은 신성의 역사로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볼 때 신성은 신성대로 위격을 통하여 일하시고, 구속사역 속에서 인성은 인성대로 일하시되, 때로는 인성의 일이 그 인성을 하시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더 확장 강조될 수도 있다라는, 때로는 그래서 사람의 가진 지식에, 예수님은 사람의 가진 지식보다 더 많고 정확한 지식의 소유자로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을 때, 신성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인성이 나타날 때 이분이 본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이 직접 혼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 역사에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첫 번째는 인성에 따라 아들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제한성을 의미하시죠. 그러면 동시에 구원의 경륜에서 그 때를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서 계실 때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님이 그걸 이 땅에 지금 밝히지 않는 것이 구원 경륜상 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제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인성에 따라 그거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성에 따라도 주님이 모르셨을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의 모습으로 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때를 지금 밝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을 적당치도 않고 인성에 따라는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 말고는 지식은 인성에 따라 성경 계시의 이해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는 신성에 따라 풀어준다고 할 수 하기에 애매한 인성에 따라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의 명료함과 지혜의 자람과 완전성이 놀랍더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럴 때 인성 안에 가장 극대치가 신성의 가진 자로서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면, 자, 두 품성이 혼동됨 없이 각각 한 위격 안에 나타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좀 찾아볼 거예요. 이제 우린 좀 아까 큰 덩어리 중에서 두 번째 덩어리로 지금 바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항으로 넘어오죠. 신학생들도요, 기독론에 가서 제일 어려워해요. 요즘 가르쳐도 한참을 생각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 미련한 자들을 깨닫게 더디느냐, 모세와 시편과 선지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인자가 죽고 고난을 받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몇 가지 길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목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꼭 기름 부은 자일 때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워진 세 직분이 있더라.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이해할 때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이상 이렇게 세 직분에 따라 각각의 하신 일들을 분석해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의 이 세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은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구원사역, 구원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뭐요? 그림자요, 뭐요? 예표요, 또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으로 쓰임받은 각각의 제사장, 그 다음에 각각의 선지자, 각각의 왕들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뭘 설명했냐면 이 부분을 따다가 설명했어요. 이불 따다가 설명을 히브리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그의 죽으심과 속죄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쫙 하는 때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주실 것이니 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가장 왕다운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성질을 이상으로 반영한다고 주어졌던 사람이 나이셨단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 범죄한 자로 인생을 맞춰지지만 그러나 다윗 그 자체가 다윗을 왕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표였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며 교회가 머리 되시며 세워진 예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머리로서의 예수의 왕권, 그의 죽으심과 제사장 희생제사의 완전성,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여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사역이 그대로 예수님 3년 공생애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우리가 이걸 해부해 보는데 그런데 이 사역 전체가 인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각각 이 일을 행하시는 몫이 있고 신성으로서 이것들이 각각 취해지는 몫이 있어서 특별하다 그거예요. 생각컨대 제가 그냥 말로 빨리빨리 해보래요. 생각컨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 말 알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 바로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 곧 나와 아들과 또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아버지 뜻을 알 자가 없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자잖아요. 알려주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선지적인 역할이 계시를 풀어 가르치심으로 그 자체가 계시로서 주어지면서 동시에 그분의 계시는 그분 자신이 뭐예요?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그 계시의 온전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부터 온 자 그 자신이 하나님 아니시면 스스로 계시를 선지 역할을 누가 더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뜻을 직접 보이시는 인성적 선지적 역할을 같이 겸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다는 뜻이 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설명을 쭉 해요. 성경 찾아보실래요? 우선 신명기 18장부터 먼저 보시고 얼른 찾아보시고 몇 군데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못할 것을 다 알고 마지막 유언적인 종결의 의미를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천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킬지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 너희에게 하나님을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라는 대목을 그대로 사도행전 3장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대목 속에서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 선지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24절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선지적 역할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올소이다 27절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26절 11장 26절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인데 아들은 계시를 받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죠? 직접적으로 아세요.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그의 선지적인 그 사역에 있어서의 신성적 측면의 규모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동시에 그 자신이 인성으로 오셔서 바로 모세 하신 역할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시는 측면에서 인성적인 측면의 사역이 또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선재하셔서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선지적 계시의 완전성이 드러나니 그것은 바로 중보적 역할에 있어서의 예수의 신성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는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취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즉 존귀는 제사장적 존귀는 아무나 임의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가능하는데 예컨대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도 임의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부르심에 입각해서 되어진 것이라. 근데 6절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어디에? 다른데 어디?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을 보세요. 시편 110편은 얼마나 중요한 시편인지 몰라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세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대목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거 대답해보라고 던지신 해석의 요체예요. 시편 110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것을 답하지 못하자 주께서 징긋이 웃으신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아주 요체적인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쪽 읽어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아 영원한 재상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그의 죽으심과 제사를 드리심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라오는 것과 멜기세덱 반차 따라오는 것에 대한 서로의 구별성이 있다는 게 그게 히브리 7장 속에 설명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히브리 7장을 보게 되면 쭉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와 레위의 반차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게 설명이 나와요.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즉 아론의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에 따라 나온 것이니까 지파가 달라서 유다의 혈통적을 따라 나왔으니 레위 계통의 혈통에 따라 되어지는 아론의 제상 직분을 예수님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세상 율법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제상 되신 것이 아니고 그 레위 계통의 아론 이외에 또 다른 별도의 한 제사장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멜기세덱이더라. 근데 멜기세덱을 쫓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온 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15절 더욱더 특별한 제사장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 제사장의 특별성은 레위 지파에 따르는 제사장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16절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에 따라 된 제사장이냐 아니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제사장이냐. 여기서 잘 보세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낸 제사장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즉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됐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계명에 따라 된 것을 의미한다. 율법의 계명이 정한 법도에 따라 되어진 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에 따라 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혈통에 따라 되어지도록 되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되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후손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비도 어미도 후손도 없는데 어떻게 혈통적 반차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은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라 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져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적 역사로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 자신도 무궁할 뿐 아니라 생명을 무궁히 나눠주는 그 능력이 부여된 자로서의 영적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그 아론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멜기세덱은 첫째 이름이 뭐냐면 쭉 올라가면 2절에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있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9장을 가보면 976페이지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께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구원 전 역사, 창조와 섭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는 구원 전 역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적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 뜻이죠. 그걸 따라 이루어질 때에 오실 한 아기, 곧 메시아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6절의 마지막 결정 단어 평강의 왕, 7절에 뭐예요? 의의 왕이에요. 공평과 정의로 다루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왕권의 성질을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실제로 멜기세덱은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의 이름이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는 유비적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3절에 보면 7장 3절에 이 살렘 왕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에요. 생명의 끝도 없고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날짜도 모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방불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신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처럼 유비적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참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제사의 규례를 통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저 일찍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가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동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직과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제사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기록할 때 모세가 이 사람의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족비도 모르고 태어날도 모르고 죽날도 모르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의 한 기록의 흔적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의 한 대목 속에 잠깐 출연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을 역사상의 족보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그려놓고 나서 보니 모세가 뭘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뭐예요? 이 멜기세덱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가 이걸 기초로 뭘 정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레위 지파를 따라오지도 않는데 제사장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와 다른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같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제사장 직분의 반차를 따른다. 누구냐? 하나님 주신 계시 흔적 속에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존재하는데 이자가 바로 마치 모세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 됐던 것처럼 제사장의 모형으로서 누가 있었다? 멜기세덱이 있었다. 이 사람이 본질적 측면에서 영원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사의 경륜 가운데 예표적 기능으로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보여주는 특별한 유비적 관계를 지닌다. 이게 타이폴로지 하나의 예표예요. 그 예표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은 뭐예요? 제사장의 기능과 속죄 필요성의 의미는 다 담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이게 하는 제사장 똑같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유비적 관계가 타이폴로지 관계가 성립되어진다. 왜냐하면 실제 유다 지파를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를 타와요? 유다 지파를 타와온다고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특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 즉 예수께서 율법에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처럼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즉 다시 말 율법의 반차에 섞이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그 자신이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그대로 제사장 직분으로 오셨을 때 그가 세워짐은 시편 110편에 일컬은 대로 시편 110편에 내 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주의 대신 왕권이 설명되어지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이거를 멜기세덱과 다윗이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신명기를 기록할 때 즉 이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할 때 멜기세덱 언급되어지고 뚝 끊어진 다음에 다윗 때 들어서 다윗이 선지자인 고로 선지자인구로 그리스도가 죽으나 부활하실 것을 보고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까지 말했던 다윗의 선지자적 예언성이 시편 110편에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보면서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실 그 자를 가르쳐 자기가 내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단 그 다윗이 그 예언성을 본 다윗이 심지어 뭐까지 고백하면 4절에 그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메깃을 끌어내어 메깃의 영원한 반처로 오실 메시아의 재상 직분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 그거를 지금 어디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다시 끌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상 직분의 독특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7장 25절에 보면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상의 직분의 완전성과 유효성 그건 어떠냐면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25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특별한 재상 직분이 설명되어 나오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인성을 취하신 분이라는 독특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왕직의 모습은 아까 이미 설명한 부분에 다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시편 110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계시록 부분에서 계시록 1장과 2장을 읽으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각 일곱 교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경계의 메시지를 주시기 이전에 그 존재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뭐라고 되었느냐 1장 13절부터 12절부터 쭉 날아와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말로 쭉 나와 있는 부분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아야 했다. 아주 그냥 복합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빛을 짜러 동방 박사가 왔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 사실 모르죠.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10명이 왔는지 3명이 왔는지. 근데 예물이 셋이니까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세 분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왕권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아까 이사야 9장도 설명하듯이 이 계시의 흔적도 쭉 나와 있는 것이고 주께서 죽으시면서도 부인하지 않으셨던 것이라.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왕권 그리고 그것이 계시에 나타나는 왕권은 실제의 권능과 심판의 권세로 주께서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겠죠. 그 왕권이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시란 말을 덧붙여요. 구주란 것은 죄악에서 멸망할 자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뜻이고 주님이시란 말은 구주와 똑같은 말이 아니고 또 다른 뉘앙스예요. 나의 생명과 삶을 지배하신 분이라는 뜻으로서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주의 말씀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 이오니라고 힘차게 찬양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근거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며 찬송하며 인격적 순종을 해나가는 데 나타나죠. 아, 큰일 났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지금 1항에 나와 있는 1항에 있는 오늘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심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셨다. 자,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서 중보자이며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인식임을 하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드리는 제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또한 서 계세요. 여러분 그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시면서 동시에 받는 분으로 또한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게 좀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드리면 드린 거고 받는 분 따로 있어야지. 드리고 받고 그거 어떻게 혼자 다 하시나?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한 100년간 싸웠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가지고. 근데 결론 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이 자신이 동시에 예컨대 예수님이 인간을 오실 때는 3일차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2위 하나님만 남는 게 아니라 3위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인성에 드린 사람의 중보자로 되시는 희생제물의 역사를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는 또한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기도를 또한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누굴 대표해서 받냐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자로서의 기도드리지만 예수님 동시에 기도를 받으신 분이요 들으시는 분이요 재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신 분으로 서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신 모든 구속사역 속죄사역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건 수단이죠. 도구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 유효하도록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고 완전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희생 제물을 또한 받으신 분 앞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신성적 측면에서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구원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모든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 바치시니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경에서 왜? 그때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드릴 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과 서로 어떻게 돼서 서로 우리가 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동시에 그 속죄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유효하신 분으로 계신다. 그런 아주 특별성을 예수님이 가지셔요. 그래서 1항에서 조금만 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자 교회 머리요 구주의 많이 우사 세상의 심판자 되기를 기뻐하셨다. 넘어가서 129페이지 이렇게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해내하실 때 사망을 129비 3항을 보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는 부흥을 받으셨으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 모든 충만 구안에 거하길 기뻐하시는 특별한 은혜 베푸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인성의 존귀가 나타나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셨다. 그런데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냐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 맡기신 것이다. 이것은 구원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것인데 영원한 협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구원 구속적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 그 일을 실행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 역사 속에 실제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불러 내 아들 삼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서로 의논하신 거죠. 구원의 일을 의논하실 때의 주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를 순종하시고 실행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부께서 모든 권세의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토록 명령하셨다. 131페이지 이 직분을 맨 밑에 주께서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 사건 그것은 한마디로 뭐와 대비냐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짐을 위해서 에덴의 회복, 새 에덴의 건설,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광야의 시험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 광야의 시험 사건과 원초적인 모습에 대한 대비점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죠. 거기서 실패한 옛 아담, 광야의 시험 속에서 성공하신 새 아담, 그 율법의 온전한 성취, 그리고 고뇌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사도신경의 고백 그대로. 그래서 134페이지에 가게 되면, 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속죄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 위한 대상, 속죄, 예수님이 속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입는 대상은 누구신가 랄 때 5절 5항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와 공의를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게 주치세 뭐라고요? 모든 잔데 어떤 전제가 앞에 부과되어 있죠?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성부에 그에게 주신을 주치면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원한 택정, 영원한 작정, 예정론에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속죄는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영원히 영원제 선택한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 그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요? 아니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줄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140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취하신 두 분의 두 품성 한 인격이라는 중보자의 특수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는 전체 구원사역이 왜 구원적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6절에 이 일이 완성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항은 뭐 이미 앞에 설명 내용과 좀 반복이고 8항, 8항의 마지막 절에 뭐가 되냐면 7항 아까 우리 읽었죠? 8항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인데 앞에 수식어 붙었죠? 값을 치르고 위하여 구속하신 분들, 이 모든한 말 속에 항상 제한성이 같이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해 대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의 속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받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을 주관하시고, 다 누가 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의 사역에 뭐조차도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의 역사조차도 보세요. 앞에 나왔던 상들은 전부 객관적 사역들이에요. 자, 8항 첫 항은 뭐라고 해요? 첫 절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객관적 사역에, 객관적 사역을 효과적으로 적용, 전달, 대언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의 일들을, 그 다음에 맨 밑에 둘째 줄, 설복하고 순종케 하며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이 일들은 다 주관적, 내면적 사역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사적 역할도 누가 행하세요, 지금? 예수의 영, 성령의 영께서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예배소서 1장에 나오네요. 1장에 요약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억을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